할렐루야. 예,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5절로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5절부터 3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에 풍요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내 것이로 돼.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돌아온 탕자, 집 나간 탕자죠. 그 탕자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집안에 탕자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로 24절에 기록된 탕자의 이야기는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 탕자의 귀향 그 사건에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은 그 후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파티로 시작을 합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해 버린 후에 돌아온 그 아들을 맞아서 아버지는 귀향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때 농장에 나갔던 마다들이 돌아옵니다. 그는 요란한 풍요 소리가 자기 집 안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를 듣고 종들에게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 종이 하는 말이 당신의 동생이 건강한 몸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주인께서 살찐 소를 잡고 온 동네 사람들을 초청하여서 지금 파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때이 맏아들의 반응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8절에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한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안에서는 잔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그에게는 마음이 불편하고 화가 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오니까 큰아들이 집을 나갑니다. 여기서 제2의 탕자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가 분노한 이유를 보겠습니다. 분노한 이유가 29절, 30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맏아들의 이 논리 정연한 이말 속에서 흠잡을 데가 없어요. 그거 다 사실이니까. 그러나 표면에 드러난 이큰 아들의 발언에서 우리가 비판할 것을 찾아볼 수가 없지만 분노를 표출한 큰 아들의 그 배후에는 불의가 있었어요. 불의. 맏아들의 정당한 이 선언 속에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그러한 과오가 있었던 것입니다. 첫째로 생각할 것은 맏아들의 그 과오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우리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심정을 몰랐다고 탓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분깃을 미리 받아가지고 세상 밖으로 나갔던 것이죠. 그래서 이 분가의 때를 기르지 못하고 서둘러서 독립을 요구하며 먼 나라로 떠났던 둘째 아들이 어리석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맏아들은 아버지의 심정을 알았습니까?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간 후에 아버지의 고통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러나 맏아들은 아버지의 이 아픔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둘째 아들이 돌아옴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애정을 뺏기는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31절 말씀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을 합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여기서 그 아버지의 표현을 한번 보세요. 예, 그랬어요. 예, 너는 나와 함께 있으니. 우리가 이 예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다정한 그러한 억양이잖아요. 가까운 사이가 아니면 예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 보고 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다정하고 그러한 사람에게는 예라는 말을 하지요. 아버지는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모든 계획을 이제 다 세워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버지의 계획을 외면했던 이 맏아들의 과오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이 아버지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아들이 집을 나간 후에 아버지는 아마 밤잠도 못 자고 그 마음이 얼마나 쓰였겠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그 부모가 되보면은 자식을 키우면서 그 자식에 대한 그 애틋한 그 사랑을 느껴보게 됩니다. 한시도 그 자녀를 생각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작은 아들이나 큰 아들이나 할 것 없이 똑같이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자식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비교합니다. 나보다 형을 더 사랑하면은 그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나보다 동생을 더 사랑하면은 마음이 또 아픕니다. 항상 비교 의식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부모의 심정은 똑같은 사랑을 주지만은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에요. 지금 이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너무 기뻐서 지금 잔치를 벌렸는데 맏아들은 그 아버지의 기쁨을 외면했던 것이에요. 아버지의 명을 거스린 맏아들은 아버지의 명을 거스르고도 아버지의 명을 잘 지켰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29절에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거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는 아버지의 가장 중대한 명령을 어기고 있었어요. 본인은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었다고 얘기해요. 이것이 우리가 표면적으로 볼 때에는 뭐 아까 우리 다 읽어봤잖아요. 어긴 게 없어요. 논리 정연해요. 그러나 그 배후를 보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5장 1절로 2절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1, 2절 말씀을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죄인들을 영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죄인들은 사회에서 완전히 무시되고 또 버림받은 자들, 그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뭐 세리 이런 사람들, 또 창기 이런 사람들은 완전히 무시당하고 버림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리와 창기들을 지금 영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세리와 창기를 영접하고 있는데 돌아온 둘째 아들, 그는 바로 세리들과 창기들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틀림없어요. 왜? 이 말씀 이후에 지금 이 탕자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돌아온 창기와 세리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교제를 나누는 예수님을 향해서 가장 날카로운 그 비판의 화살을 던졌던 사람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어요. 율법주의자들이었어요. 소위 정의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우리는 다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의를 행하는 사람이다. 우리는 간음하지 않았다. 살인하지 않았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십일조도 드리고 구제도 하고 있다. 뭐 하나 틀린 말이 없어요. 다 맞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행함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야말로 이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맏아들인 것을 지금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 맏아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명을 절대로 어긴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한 말은 바로 바리새인들의 소리다 하는 얘기예요. 율법 가운데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중대한 그 첫째 계명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히 이행한다고 주장하였던 이 바리새인들은 실상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계명인 이 사랑을 외면하고 있었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을 보면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이 사랑의 계명을 어기는 바리새인들의 이 모습은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닐는지요. 우리는 의를 논하고 핏대를 올리며 정의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이 마다들의 중요한 과언은요, 아버지의 명을 순종한다고 했지만은 가장 중요한 계명을 거스린 것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장 부탁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그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이 무엇일까요? 네가 내 뜻대로 사는 것도 다 좋다. 또 성실하게 그동안 일해온 것도 좋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보다 내 동생을 사랑해다오. 아버지의 바람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특권을 누리면서 책임은 망각했습니다. 맏아들은 상속자의 그 특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이 상속자의 특권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이에요. 우리가 야곱과 에서를 보게 되면은 에서가 형인데 그 에서는 그 장자의 그 특권을 갖고 있었음에도 그는 그 장자권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배고프니까 그냥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거 아니에요. 그 중요한 것을, 그래서 그 축복권을 빼앗기고 동생이 축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 상속권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이에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 특권을 누리고 있으면서 맏아들은 그 특권을 누리면은 동시에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망각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특권은 누렸지만은 책임은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을 때 이 아들을 찾는 그 책임은 아버지뿐이겠어요? 온 가족이 그 집 나간 아들을 위해서 얼마나 슬퍼하며 그 아들이 다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겠습니까? 아버지는 한시도 마음을 놓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아버지 혼자만의 책임이라고 간주하고 방관했던 것이에요. 그것을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은 지금 자기 동생이 돌아왔는데 잔치를 벌리고 있으니까 마음이 불편하고 화가 나서 안에 들어가지 않고 투정을 벌이고 있잖아요, 밖에서. 아버지가 기뻐서 잔치를 했는데 아들은 화를 내고 있다 하는 것이에요.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은 가정을 책임질 줄 아는 맏아들이라면은 이것이 아버지의 책임이며 또한 자기의 책임이라는 것도 알아야 했습니다. 또한 동생이 돌아왔을 때 환영하는 것도 아버지 혼자만의 일이 아니잖아요. 형으로서 그 가정의 맏아들로서 그는 당연히 동생을 환영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30절 말씀에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탕자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창기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허랑방탕하였다는 이야기는 나옵니다. 그러므로 창기와 함께 그의 재산을 다 탕진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사실이라고 간주를 해봅시다. 그렇다고 하필이면 그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리고 그 맏아들이 아버지에게 뭐라고 자기 동생을 표현하느냐 하면은 이 아들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당신의 아들이 이렇게 창기와 함께 다 탕진해버리고 지금 돌아온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를 추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렇게 간주하라고 3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 동생은 내 둘째 아들은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내 동생은 하잖아요.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뭐예요? 패밀리 전체가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합니다. 왜? 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잃었다가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금 마다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잔치를 왜 벌렸을까요? 물론 아들이 돌아왔으니까 잔치를 열었습니다. 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피상적인 것들이에요.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기뻐서 잔치를 한 것이에요. 그 집 나간 아들을 얼마나 애타게 기다렸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이 돌아왔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돌아왔을 때 돌아온 아들보다 더 기뻐한 것은 아버지 자신이었다는 것이에요. 탕자가 이해할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그 큰 기쁨을 아버지 자신은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잔치를 열었어요. 그러나 마다들은 이 잔치의 의미를 몰랐던 것입니다. 이 마다들은 스스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잔치가 벌어지고 풍악 소리가 들려옵니다. 많은 동네 사람들이 돌아온 그 아들로 인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안에 들어오지 않고 문 밖에 서서 소리 지르면서 그 어둠 속을 배회하면서 그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기의 그 책임, 권리 이런 생각하지도 않고 밖에서 지금 소리 지르면서 자기의 불편한 심정을 드러내고 있지 않아요. 그가 마음을 바꾸었다면 그 자신이 얼마나 기뻐할 수 있었겠어요. 아, 내 동생이 돌아왔으니 또 우리 가정이 이렇게 다시 화합했으니 얼마나 좋을까. 동네 사람과 더불어서 그 잔치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었을 텐데 그는 그 기쁨을 포기하였기 때문에 자기의 손해인 것이에요. 이 맏아들은 누구입니까? 맏아들은 누구입니까? 물론 본문에서 맏아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의 얼굴은 먼저 믿은 성도들의 얼굴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응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 사랑으로 영접하지 못했던 그런 얼굴들. 아버지와 함께 들을 헤매면서 잃어버린 그 동생을 찾아서 인도해야 할 그런 형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바로 맏아들의 그 이그러진 그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얼굴과 같지 않느냐 하는 것이에요. 이 맏아들인 여러분은 특권만 주장하지 말고 책임을 다하여야 합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잃어버린 동생을 찾아 나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아버지의 짐을 덜어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집안의 탕자가 됩니다. 때로는 집안의 탕자가 집 밖의 탕자보다 더 추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화살을 퍼붓습니다. 또 그들의 비참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도 복음의 참 의미와 부활의 감격을 알지 못하고 그저 이제는 그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의 감격이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냥 이제는 아주 완전히 형식주의자가 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바리새인들을 비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말로는 다 해요. 그러나 행함이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이 부활 소망을 바라보고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만찬도 매주일 거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 의미가 있는 것을 우리는 마음속에 정말 깊이 새기고 이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대접받기만 원하는 우리의 추한 모습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마다들의 추한 모습과는 다른 얼굴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예. 여러분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형제의식을 갖고 있습니까? 형제의식? 물론 그들은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형제라고 부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우리의 형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그 미래의 가능성을 보고 그들에게도 이 형제적인 사랑을 던져야 할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그들에게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형제애가 없다면 전도할 수가 없어요. 바리새인들처럼 말로는 할 수 있지만 행함이 따를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 형제의식을 가져야 돼요. 형제의식을 갖게 되면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사랑하니까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전도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3장 14절에 이같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맏아들로 그분을 믿는 사람들의 맏형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비로운 형님으로 책임을 다하는 형님이 되시길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한 나머지 피 흘려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셨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에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뿐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 4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했습니다. 본문의 집안의 탕자인 맏 아들과는 얼마나 다릅니까? 그 맏 아들인 예수님이 잃어버린 동생을 찾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거룩한 생명의 씨앗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돌아오라고 촉구하고 계십니다. 집안의 탕자나 집 밖의 탕자나 모두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돌아가야 할 차례입니다. 주저하지 마십시오.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내일 일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호흡하고 있는 이 순간, 생명이 있는 지금 잃어버린 동생을 찾아 나설 때입니다. 책임을 다하는 맏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돌아온 탕자, 또 집안의 탕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율법을 어김없이 지켰다고 자부했던 그런 바리새인들과 율법주의자를 향해서 이제 질책하시며 오늘 이 탕자의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믿은 지 오래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지 오래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좀 더 하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집안의 탕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집 나간 탕자를 애타게 기다리며 돌아오기를 학수 고대하는 아버지의 심정을 우리가 이해하고 함께 찾아 나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우리의 형제로 생각하고 형제적인 사랑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